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벌써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의 길잡이가 되신 삶이 시작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는 존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존재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가 바로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이미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우상을 버렸고 하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의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준비가 되었으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그 목적은 창세기 12장 2절에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이제는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은혜로 태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한 것도 하나도 없고 모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훈련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주께서 지시할 땅으로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훈련은 환경을 그의 훈련은 환경을 초월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걷다가 기근이 오자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애굽으로 갔다가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함을 또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고백이 미련하고 또한 믿음의 행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것까지도 들어 쓰셔서 주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에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는 아브라함 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이것은 두 번째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행동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본문, 어떤 설교를 들으면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하지만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It's not an accident. It's a lie.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인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미 자기 아내를 이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의도했던 유치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비멜렉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그릴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내보내는 그 시간, 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간섭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사라를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 언약에 맺은 그 언약의 씨를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언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그 위험한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직접 경고하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사라는 언약의 씨, 생명의 씨, 잉태하는 그 소중한 그릇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상의 왕이며 아비멜렉의 사라를 취하는 그 사건의 뒷배경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후사를 탈취하고자 하는 마귀의 해방도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그릇인 사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왜 계속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욕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3월 2020년에 아리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최근에는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는다는 속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안쪽에서는 부끄러움이나 공포감 등을 느낄 때 반응하는 편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거듭 할수록 이 편도체가 신호가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즉 거짓말을 막는 그 제동 장체가 가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이 뇌에서 그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그렇지만 거짓말은 그 자체가 나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악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말씀이죠. 습관적인 거짓말은 독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왜요? 거짓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귀를 얘기하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상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패턴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 태도가 형성한 성격은 평생 갑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12살 전에까지 그 형성된 성격을 온전히 부모가 잘 관계로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압, 징벌을 하는 부모로부터 자란 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구조에 성장했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쉽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됩니다. 바로 거짓말이 탈로 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선 급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한 성품은 근본적인 치유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습관은 평생 갑니다. 또한 과보호나 유학의 양육 패턴으로 자란 아이들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나치게 배려하며 키웠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구조가 자신을 위하여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어떤 시기든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둘 중에 하나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당함을 꿈을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종종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례를 취했지만 결국 내가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아비멜렉은 바로 사라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 같은 초자연적인 개입은 장차 태어날 이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2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2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하고 아비멜렉은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들에게 머물 것을 요청하면서 그 땅 어디든지 아브라함이 좋아하는 곳에 거하라는 왕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선물, 양과 소와 은 천 개와 동시에 사라를 돌려주었는데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자기의 부정에 대한 사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제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직분 사역의 역할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있기에 실패한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행당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격이나 행동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종의 사역은 자신의 인격에 근거하지 않고 주인의 부르심과 명령에 근거하여 사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임을 푸는 그 기도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의 태를 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우리의 성공이나 경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아비멜렉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으나 이제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가정의 문제가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범죄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는 장차 나라와 그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데리고 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시고 후손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정에 임한 재앙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면서도 실수하면 비겁한 행동을 한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믿는 자가 안 믿는 자에게 꾸주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유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사랑 안에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아비멜렉이 고의로 사라를 데려가다가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주의 종 가정에 상처를 준 것으로 인하여 태가 다쳤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모르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를 흐려서는 안 됩니다. 실수한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므로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너와 내 가족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이교도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게 행한 자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타당한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더욱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이 처음에 그로 방향하게 하셨다고 말함으로 잘못을 일부러 하나님께로 돌리려고까지 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온 가족이 불임에서 치유함을 받도록 하십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오니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아멘. 이 반복적인 사건을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숙했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은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동시에 그처럼 아주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히 지켜나가시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20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그 부끄러운 실수를 숨길 수 없이 거룩함으로써 구역 역사는 결코 인간들의 열심이나 완전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한 인간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후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그 언약을 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구속사가 전진되어 나간다는 그 구속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자신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부림의 문제를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의 의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시고 다니는 성전이요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에 실패한 이후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재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유다는 실패를 보고 자살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아닌 주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 주님을 순종으로 따르는 사람,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씨를 그 사역을 대행할 수 있는 구속사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리하시길 원한다면 먼저 내면으로부터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하고 또 하나는 명령을 지키는데 필요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강하게 세워가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밟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준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이 흘러나가며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끄럽받지 않는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